어김없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는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에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일이죠.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특별히 부활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없었던 허상을 날조하거나 기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이론이나 한 인간의 사상의 산물인 심오한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증거를 선포하고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 사함과 새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헛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영혼과 전인 구원을 완성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한 개인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같이 완전 화학적 변화를 시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심령에 받아들이면 삶 자체가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행태로 변화되고 바뀌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먼저 받은 나라들 보면요, 훨씬 앞서가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선진국이고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나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넷째로 사람의 근본이 거듭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만나면 흉악범도, 식인종도, 깡패도, 미련한 소매치기도, 폐역한 무신론자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감격하는 신앙입니다. 이상 언급한 이 네 가지 사건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신앙, 죄사함과 새 생명의 신앙,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 거듭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년 일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가 부활결함과 함께 한 번씩 주어지지만은 사람들 대부분이 무심코 삶은 계란만 까먹고 그 껍질을 버리듯이 구원의 기회와 축복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수도 없이 축복의 기회가 지나가고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한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축복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사람마다 한 평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은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구원자 메시아, 복의 권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바로 곁에 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넉넉하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복을 차버리고 생명의 줄을 죽여버리는 미련하고 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회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는 홀연히 지나가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늘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만나지 못하거나 붙잡지 못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평생을 좌우할 만한 최고의 기회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온대요. 단 한 번만 온대요. 그때 그 찬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놓쳐버리게 되고 영원히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기회는 일생 동안 여러 번 왔다 간다 갑니다. 내 앞에 축복이 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행복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축복을 복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 사신 우상을 택하여 망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축복과 행복의 기회를 거부하고 놓치고 마는 이유는 게으름과 미련함, 또 무지, 교만에서 오는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선물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선물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선물을 잘 아름답게 포장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고 믿으면 그냥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108번 내에 고행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고와 피땀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을 들여서 면제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 복음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편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미련한 무지와 교만한 교집을 내려놓고 잠시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뛰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완치된 기적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 기적이 어찌 된 거냐라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로운 부활을 시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위하여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로운 부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로 살리셨다.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살려내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망,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 사망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죠. 사람의 심장이 멎어버리고 호흡이 끊어지고 뼈들이 으스러진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게 되고 생명이 그 육체에 돌아왔다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소식입니까?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처참히 피부와 살점이 다 찢어지고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혈관 속에 있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그 육체, 그 사망의 몸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유령이 아닙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사망의 상태에서 무덤에 장례를 치른 후 3일 만에 다시 산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경험으로는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에 믿기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와 부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해부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 사건만도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버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 탄생한 것을 어떻게 의학적인 지식으로 혹은 과학적인 탐구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연예인 구봉수 장로님이 당시에는 자기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일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 연예인들이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 사실과 전혀 약혼녀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남편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부분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봉수 장로님이 전도한 후배 연예인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캐묻고 이 불가능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성경 공부 진도가 안 나갔대요. 진도가.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믿으라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갈 수 없었답니다. 이때 구봉수 씨가 장로되기 전에 구봉수 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식아. 지 서방 요셉도 옆에서 보고 믿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냥 사실이 무조건 믿어. 그랬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간의 어떤 논리나 자연적인 어떤 이해의 수준에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믿겠다. 그럼 뭐 죽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죠? 마음을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났다는 사실은 못 믿겠다.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고 무너진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바꿔주리라는 말씀이죠.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역사,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낮은 몸,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인 부활의 영광과 같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꾸어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군 부활을 시켰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꼭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부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분명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시는데 우리도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8절로 10절의 말씀대로 또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온전히 함께 연합된 자로서 같은 운명체, 같은 생명체.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언제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체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체다. 예수님께 붙은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이 나의 영화로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부활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부활은요. 부활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이것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은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한 자와 부활의 서 살아있는 자와의 차이만큼이나 죄와 사망의 법과 부활 생명의 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능히 살려주시리라는 부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모하게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무모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아멘하고 그대로 드리러 갔죠.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부활을 믿은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없으면 못하죠.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로 다시 살려서 내게 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 참 정말 아브라함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해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를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한 성에서 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죄사함의 구원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너의 후손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밥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커버넌트 언약을 진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언약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본향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냥 무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자신의 영화로운 부활과 온전히 함께 연합된 자로서 같은 운명체, 같은 생명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충성된 여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충성된 여자 만나서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있었던 여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부활의 충성된 자로 바꿔줍니다. 이들을.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떠나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새 소망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토마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또마는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라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삶의 실패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능력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던 실망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일당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실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실패자죠. 영혼의 믿음의 실패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신앙의 실패자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제껴놓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날에 두고 온 그물과 한 3년쯤 됐는데 뭐 그 좀 이끼가 좀 끼어 있었겠죠. 배와 노와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는요 고기 잡는 삶의 현장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종일 노젓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고기 없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많은 고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겠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세에서 열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증가하는 증인이 그 이후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야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되는 건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찬송하러 부릅시다. 부활 찬송 161장 1절 3절을 부릅니다. 부활절에 부활 찬송을 많이 불러요. 다른 날에 부활 찬송을 부르면 조금 뭐 정성스럽게 들리는데요. 부활절에는 많이 불러도 괜찮잖아요. 1절 3절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천사와 같아노라 그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겼네 그도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의 헌바퀴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할렐루야. 미국 미네튼에 있는 리디무 교회에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전염병에서 해방시켰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는 것과 영광스러운 모습의 실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 어려움을 견딜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 곧 이것을 믿는 성도들 자신의 부활 영광이요. 그것을 늘 생각하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 작가인 한나 W. 스미스는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열려있는 그런 빈무덤의 종교죠. 빈무덤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 시체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믿음이 비어,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누가 시체를 도굴해 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인도의 승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선다싱, 인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는데 특별히 대학 교수님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랜 동안 젖은 당신 나라의 전통신앙인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당신을 바꾸어 놓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서 믿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죽은 신앙이에요. 선다싱이 인도의 힌두교를 신봉하는 신자인데 어느 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선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성자 선다싱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독실한 크리스천이 건설 현장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뭐 그 직장 따라서 갔겠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슬람 교도를 사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무슬림은 자기가 믿는 이슬람 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며 엄한 규율대로 살고 우리는 메카를 정기적으로 순례를 합니다. 이걸 막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슬람계의 큰 자랑은 메카에 있는 모하메드의 무덤입니다. 너희 교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굉장히 웅장하게 그 그것만 보면 신앙심이 절로 우러날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게 꾸며져 있고 성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무하멧의 성스러운 분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들은 한국 독실한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입니다. 모하메스나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모두 죽어 무덤에 묻혀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빈무덤입니다. 할렐루야! 빈무덤! 부활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회교, 무슬림의 마호메드,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도 모두 죽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영화로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 증인.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부활의 증인이라. 여기 증인은 베드로와 같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크리스찬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관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상해서 내 죄짐이 풀려진 사실을 믿고 자유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온 유다에 퍼져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죽음에 갇힌 분이 아니라 죄를 다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나는 이 신앙을 증거하는 자입니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전함으로 5천명, 만명, 수만명이 예수께로 오고 교회로 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고 무진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해라. 전도하면 증인이 되면 나는 나를 전하는 증인과 영원히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복음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해야 되겠죠? 주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은 것은 조롱, 채찍, 순교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이 동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누가 거짓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난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부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로운 부활을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꼭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과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곧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불교의 석가모니였습니까? 유교의 공자님이었습니까? 이슬람의 모하메트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네덜란드의 저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신 증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표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표 보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표이며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 복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보호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하는 자라. 전도하는 자더라고요. 자기 살림 열심히 살린 사람을 물론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전거에서 한 생명이라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 예수의 증인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요. 철저히 그 사람 보호하시고 철저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나누어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죠. 우리 모두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부흥과 여러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